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내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기루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또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남한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또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이 참석합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후속 조치를 논의를 위해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한 측 한계통신사와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모두 8명을 초청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3일에서 25일 진행될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초청받은 기자들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고 22일 베이징에서 전용 비행기로 다른 외국 기자단과 함께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 원산에서 북부 핵실험장까지 열차로 이동해 현지 취재와 촬영을 하고 이후 원산 기자센터를 이용한 뒤 26일이나 27일 갈마 비행장에서 전용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북한은 초청 기자들의 여비와 체류비, 통신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자체 부담한다고 밝혀왔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어제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개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강경 진압에 나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이날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57명이 숨지고 최루가스를 흡입한 아기 한 명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300여 명이 총격으로 부상을 입는 등 모두 2,70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30여 명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발생한 사상자는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쿠웨이트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유혈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쿠웨이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분노와 애도를 표현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사국 간의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외교 청서 발간을 추진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2018 외교 청서를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외교 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말을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외교 청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즈시마 고이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참여 없이도 이란 핵 합의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오늘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양보 없이 합의를 유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라브코프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핵협정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어제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적어도 4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강한 바람 등으로 주택이 무너지며 잔해더미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집중호우와 함께 강풍이 부는 몬순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히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바뀐 이유는 김 위원장의 행동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찰과 완전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A permanent and irreversible closure that can be inspected and fully accounted for is a key step.
미북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양측이 완전히 합의했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북부 지방은 밤에 그치겠고 비의 양은 40에서 10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바뀐 이유는 김 위원장의 행동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get ahead of negotiations, but our policy has been to pursue the 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going to be the purpose of the.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라지샤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에 대해 훌륭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수사는 김정은의 행동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president's rhetoric has reflected Kim Jong-un's actions. I think that Kim Jong-un has stepped forward and made pledges to halt.
김정은이 진전을 보였으며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실험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북한에 억류됐던 세 명의 미국인을 석방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런 점들은 선의의 표시들이라며 미국은 이를 쌓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김정은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은 훌륭한 일이자 큰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찰과 완전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North Korea's announcement of plans to dismantle its nuclear test site.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최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초청돼야 한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사찰을 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조치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A permanent and irreversible closure that can be inspected and fully accounted for is a key step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We look forward to learning additional details.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make the same mistakes of the past because the incremental phased approaches of previous negotiations all failed.
특히 미국은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양보를 해주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기대하며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making concessions for every North Korean move. We are looking for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until denuclearization is achieved, economic sanctions will continue.
애덤 세베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달 12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양측이 완전히 합의했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 건설을 맞바꾸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얻으려는 것, 경제 발전이 분명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을 공식 폐기한 데서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네.
북한은 대신에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그 배경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에서 극명히 드러났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 사전협의는 결국은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어떻게 맞바꾸느냐,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폼페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양측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초점은 이 합의를 미북 양측이 어떤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에 따라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자세한 설명이 좀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예,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공개했고
네.
폼페이오 장관은 보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주요 언론들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각각 공개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북한 측과 상당한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두 사람이 마치 그 역할 분담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먼저 볼튼 보좌관은 모든 핵무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핵에 대한 폐기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보유한 핵무기, 즉 과거의 핵은 전면 폐기해서 미국으로 반출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등 현재의 핵은 제거한 뒤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미래의 핵 포기에 대해서도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방적 사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건가요?
예,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 건설을 위해서 핵을 포기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현실 세계로 이끌려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만큼 핵 폐기에 따른 보상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요. 미국은 핵 폐기와 보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빠르고 큰 규모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패한 과거의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도 비핵화 완료가 하루 만에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2년을 비핵화 완료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보상을 보면 체제 보장이 있고요. 또 경제 지원,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봐야겠죠?
예, 정권 교체는 옵션에서 제외하고 북한이 정상 국가로 복귀해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에 투자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필요한 차관을 얻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전력과 농업, 사회 간접 자본 구축을 구체적인 사례로 든 점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설명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직접 경제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 모두 북한이 미국의 경제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납세자의 돈을 쓰지 않고 대신 민간 기업의 진출을 돕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가 일찌감치 전망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임자들이 못했던 북한 비핵화로 미국민을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돈 한 푼 쓰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한 관리는 14일 VOA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 사찰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북한 비핵화의 주요 절차로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알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은 어렵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의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서는 회담을 앞둔 분위기 조성용일 뿐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증의 성공 여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Failed because North Korea did not give us verification. They allowed us to verify things we already knew. They would not allow us to look at undeclared sites.
힐 전 차관보는 과거 협상들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이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핵시설 등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검증을 허용했을 뿐 비공개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라면서 대답 없는 질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aid they would abandon all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all their nuclear programs.
2005년 9.19 공동 성명엔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정은이 실제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점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Declare half that. Are they necessarily lying? I would say it may be very hard to know.
북한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양과 관련 시설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다 해도 사실 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더라도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까지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untry that built nuclear weapons and can build them again. And by the way, we talk about many analysts do Japan.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에게 핵무기 생산이 시간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뒤로 물러서 있는 핵보유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준은 절대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kind of like the cooling tower. I mean, there's an imagery to the test site being collapsed. Never mind whether or not it was already collapsed from the last test.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같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것으로 비핵화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입니다.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결정을 내릴 차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Kim Jong-un at his own word when it comes to the significance of the Bungae, the northern test site. He said just last month that the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가 완성돼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고 밝힌 만큼 핵실험장 임무 역시 종결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CBID 자체보다 웅장한 단기적 협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핵 프로그램에 한도를 가해 동결하려는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Donald Trump is not focused on CVID per se. He's focused on a grand but perhaps a short-term deal. Now, I don't think that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이 평화와 고요함을 임대하려 하고 적어도 잠정적인 핵실험 동결을 통해 핵무기 규모의 상향선을 임대하려 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계약은 정기적으로 갱신돼야 하고 그 대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복귀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번영을 위한 지원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경우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하지만 북한 수뇌부의 강력한 정치적 통제가 경제체제 변화를 계속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미 중앙정보국 CIA와 한국통계청의 지표를 통해서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봤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에너지와 농업,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한국과 비교했는데 남북한 국민은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삶의 질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난 4일 갱신한 국가별 팩트북을 보면 북한의 국내 총 생산 GDP는 2015년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400억 달러, 2017년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선 한국과 50배의 차이가 납니다. 1인당 GDP 역시 북한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700달러, 한국은 39,000달러로 23배 가까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타격과 최근의 평균 환율을 환산하면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달에 발표한 2016 기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 교육 규모는 9위지만 북한은 자료 미흡으로 199개 나라를 분석한 통계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적한 에너지 규모 역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CIA 보고서를 보면 전력 생산, 즉 발전량은 한국이 2016년 기준으로 거의 5천만 킬로와트시에 달해 세계 10위, 북한은 130억 킬로와트시로 37배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국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력 소비 규모를 보면 차이를 피부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5,200만 명이 모두 24시간 전기를 사용하지만 북한은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인구가 1,8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소식통과 탈북민에 따르면 평양을 제외한 지방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전력 규모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13일 북한인들이 엄청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서 가족들은 배관도 갖추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Families live in homes without plumbing and fewer than half have electricity.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눈부신 빛이 남쪽에 가득하고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 수뇌부가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우리는 빛과 번영, 평화의 미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유와 농업, 사회 간접 자본도 남북한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지난달에 갱신한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원유 도입량은 북한이 390만 배럴, 한국은 10억 배럴로 무려 276배의 차이가 납니다.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농업의 경우도 이 지표는 북한의 연간 쌀 생산량이 220만 톤, 한국은 419만 톤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수산물은 북한이 100만 톤, 한국은 325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주식이 쌀에서 면류와 고기 등으로 서구화, 다양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을 볼 때 음식 소비 문화와 먹는 질의 격차는 더 클 것이란 지적입니다. 경제활동의 기반인 도로와 하천, 공항, 항만, 농업 기반 등 사회 간접 자본과 통신 시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비교가 민망하다고 지적했듯이 큰 격차가 납니다. CIA는 북한의 도로 총 연장은 2만 5천 킬로미터, 한국은 10만 8천 킬로미터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장된 도로는 한국이 9만 2,790 킬로미터, 북한은 724 킬로미터에 불과해 무려 128배가 차이가 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북한 도로의 비포장 문제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40km 이하 수준이고 유지 보수도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합니다. 철도 길이는 북한이 7,000km로 한국의 4,000km보다 훨씬 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고속열차가 좋다고 말했듯이 운행 사정은 차이가 큽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열차 중에 가장 빠르다는 평양 신의주 구간의 열차의 속도가 시속 45km,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차와 화물기차는 시속 20에서 30km에 불과합니다. 철도 대부분이 복선이고 고속열차인 KTX의 최고 시속이 300km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과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앞서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로와 철도가 열악하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한 건 한국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CIA는 북한 정부가 계속 전반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목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정치적인 통제가 북한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로 남아있는 현실이 북한 경제체제의 공식적인 변화를 계속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2년 전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정업원 가운데 일부가 기획 탈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탈북자 전체에 대한 송환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방송국 인터뷰였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닝보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여 종업원 12명 중 4명이 10일 한국의 JTBC 방송에 자유 의사로 탈북한 게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특히 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나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종업원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을 보위부에게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이에 못 이겨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 여성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송환을 바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11일 지배인 허강일 씨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귀순 요청을 받았고 종업원까지 다 데리고 오라는 말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측에서 당초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라도 진상규명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증언은 당초 한국 정부가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탈북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방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탈북자들의 북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와전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백태현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이와 관련해 북송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방송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 것들은 좀 나중에 상황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송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4일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처음부터 기획 탈북을 주장해온 한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일부 탈북자들은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논란이 미리 정착해 있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탈북 작가 지연아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13명이고 12명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폐기할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명단을 주면서 그 명단의 사람들을 좀 보내라.
지 씨는 탈북자들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중국에서의 강제 북송 위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부활해 한국판 강제 북송 위기로 재탄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인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대표는 이번 논란 직후 동영상을 촬영해 강제 북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자의가 아닌 타의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가 많은 서글픔을 가지게 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떤 협박과 해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로지 살아갈 것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현재 남북 간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에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게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 공세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는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번 논란 역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도 이번 논란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는 14일 BOA에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는 것 자체가 남겨진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 간다면 응?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3명 중에 응? 한두 명이 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탈북한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완전히 반역자 가족이 되는 거죠.
김 상임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망명 의사를 묻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 여종업원들은 이미 지난 2년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자유탈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정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개입했고 법원까지 최종 판결을 내렸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에 파견돼 있는 그 대한변협에서 추천받은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예요. 인권보호관이 역시 그 13명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김 상임 대표는 여종업원 중 일부가 송환을 희망하는 상황이 와도 현행법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한국 국민이 북한에 망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 국적자가 된 탈북자들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 김연희 씨도 같은 이유로 송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와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들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전 중국 내 북한 식당인 유경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해외를 해도 자기 의사가 아니면 검지로 납치되어 올 상황 같지는 않은데 저는요. 그 순간 무슨 이해관계를 가졌든 무슨 이라고 해도 어쨌든 자기 발로 왔으니까 납치라는 말은 좀 그렇죠.
제임스 리 씨는 북한 식당의 지배인이 최근 한국의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국 정부의 홀대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지배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을 절대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나아지거나 그 사람들의 정신적, 경제적 환경이 모든 게 나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담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 중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김혜성 씨는 이 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아서 지배인에게 속아서 왔든 뭐 어떻게 돼서 왔든지 간에 그들이 후회가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있는 거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옹유하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처럼.
김 씨는 모든 것이 식당 종업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면 한국에 남은 이들의 북한 내 가족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탈북자가 있다 하면야 아니 그 집안이야 뭐 그건 불보듯 뻔하게 간단히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경우 동료할 수 있는 기승으로 본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 북한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일한다 한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자는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을 마치 정상국가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이 탈북자는 북한이 식당 종업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탈북자들의 신원정보가 북한 정권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떠난 지가 탈출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모두 다 한국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도대체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3만 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해 있고 이 가운데는 이미 다른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만일 이들 종업원들이 실제로 납치됐다면 중국 정부가 이들이 서울로 떠나도록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강제 북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중국과 관련해서 강제 북송 이슈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우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종업원들을 보내게 되면 바로 강제 북송입니다. 절대로 안 되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식당 종업원들 중 한 명이라도 북송되면 한국에 정착한 3만 천여 명의 탈북자들뿐 아니라 대북 인권단체들도 크게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 경제통상대표단이 오늘 워싱턴에 옵니다. 양국 간 무역 대치 상황을 위한 두 번째 고위급 협상이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 외교청서에 다케시마 한국명으로는 독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영유권과 함께 동해가 아닌 일본해 표기를 강조해서 한국 정부가 항의했고요. 펜실베니아주 등 미국 내 4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를 이끄는 그 대표단이 워싱턴에 오는군요.
네,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고위급 경제통상대표단이 오늘부터 오는 토요일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대표단장인 류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오는 건데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협상단이 이들을 만나서 최근 양국 간에 고조된 무역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한 대화를 진행합니다.
미국 쪽의 경제 대표단이 먼저 중국을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과 올버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경제통상대표단이 지난 3일과 4일 이 베이징에서 제1차 양국 고위 무역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런 합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미국 대표단이 중국 측에 지난해 기준 3,75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무역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를 2020년까지 최소 2천억 달러 줄이라고 요구를 했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했고요. 또한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중국 제조 2025 전략 업종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미 대표단에 주장했는데 역시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2차 고위급 협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됩니까?
네, 영업정지 상태인 중국 국영 통신장비 기업이죠. GTE를 되살리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TE가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는 중이다라고 트위터에 적으면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인데요. 미 상무부는 지난달 ZTE가 미국 정부의 대북한, 대이란 제재를 어겼다면서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제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ZTE는 손전화 핵심 부품인 칩을 미국 퀄컴에서 받지 못하면서 전격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네.
영업 중단 이후에 ZTE는 폐업 위기에 몰렸는데 이 종업원 수가 7만 5천 명이 넘는 중국 통신업계의 대표 기업이라 파장이 컸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2차 협상에서 이 ZTE 영업 정상화에 합의가 될까요?
예, 미국 측 협상단의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내셔널 프레스 클럽 토론회에서요. ZTE가 북한 이란과 거래하는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제재를 단행한 이유를 전제한 뒤에요. 문제는 우리가 원래 내놓은 해결책을 그러니까 제재를 대체할 방안이 있느냐란데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체 없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제재를 했던 그 이유에 대체할 방안이 있어야 양국이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GTE 영업을 재개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양측이 전격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GTE 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농산물 관세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달 3일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연간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기술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발표한 직후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항공기 등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콩과 옥수수, 면화, 담배 등을 키우는 미국 내 농업 지역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GTE 회생을 돕는 대가로 중국은 이 관세 부과 방침을 거두는 방안이 거론되는 겁니다.
네. 좀 2차 고위급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요. 양측이 베이징 1차 협상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의중을 파악했기 때문에
네.
워싱턴 2차 협상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뭐 작더라도 합의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중국 측에서 특히 기대가 높습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에서는 이번에 두 나라가 대강의 합의를 이룬 뒤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조만간 미국에 와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일본 정부의 외교 청서. 지금 한국과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2018년 판 외교 청서를 15일 강요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외교 청서라는 것은요, 일본의 외교 정책 방향과 수행 계획 그리고 주요 국가와의 관계 현황 평가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인데요.
네.
얇은 책자 형태인데 이 푸른색 표지에 쌓여 공개되곤 했기 때문에 청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 외교 청서에 이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 영유권과 일본의 그러니까 동해 표기 또 위안부 합의 이행 관련 주장을 담은 분량을 예년보다 크게 늘리면서 이 한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한국에 대해 매년 넣었던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도 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네, 먼저 일한 간에는 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은 뒤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올해 처음 넣은 건데요. 특히 일본의 이 동해 표기법을 강조한 분량도 확대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 바다에 대해서 일본 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적으면서요. 한국이 동해를 주장하면서 이 호칭의 이의를 제기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 쪽으로 보자면 또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외교 청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측의 행위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또 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미즈시마 고이치 총괄 공사는 이 외교부에 불려간 30여 분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일본의 올해 외교 청서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밀한 신뢰 관계 아래 이제껏 없던 강고한 관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북한을 비롯해서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어려움을 더해가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년에는 미국에 대해서요, 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이라고만 적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부터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를 더한 이 진일보한 관계로 평가하는 중입니다.
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 진전을 평가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 북방 열도 영토, 이 남쿠릴 열도 반환 협상 진전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15일 지금 몇 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죠?
네, 펜실베니아, 아이다호주, 네브라스카 그리고 오레건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되는데요. 결과에 눈길을 쏠리고 있습니다. 예비선거라고 하면은 11월 본선거에 나갈 각 당 후보를 뽑는 과정이죠.
네.
영어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요. 비밀 투표로 후보를 뽑습니다. 예비선거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원만 참가하는 폐쇄형도 있습니다. 예, 코커스도 있는데요. 이거는 당원대회라고 해서 당원들만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뽑습니다.
네, 본선거가 아니라 경선 과정인데 그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선거를 통과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본선 결과나 표심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제 4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되는데 눈길을 끄는 지역이 바로 펜실베니아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중간선거에서요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네,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를.
네, 그렇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라는 건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지역인데요.
네.
연방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 특정 정당에 상관없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는 경합주를 뜻하죠.
네.
민주당은 오는 중간선거에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합지역에서 의석을 늘려서 연방 하원 다수당 위치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법원 명령으로 펜실베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걷습니다.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새로 획정된 선거구가 민주당에 다소 유리하다고 분석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머리에서 어떤 후보들이 선택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펜실베니아에서는 연방 하원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그런 예비 선거만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현역인 로버트 케이시 상원의원 그리고 톰 울프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나타낸 루 바테라 후보의 당선 여부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브라스카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연방 상원의석 한석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프라이머리가 치러지는데요. 연방 상원의원 현역 상원의원은 지난 2012년에 선출된 공화당의 뎁 피셔 의원인데요. 지지층이 탄탄해서 무난히 공화당 예비선거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같은 경우 지난 80년간 공화당이 절대 우세를 보였는데요.
네.
오늘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쪽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주목됩니다.
아이다호와 오리건은 어떻습니까?
네, 아이다호에서는 주지사 프라이머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서요. 공화당 예비선거가 눈길을 끄는데요. 모두 3명이 출마했는데요.
네.
라울 라브라도 연방 하원 의원도 후보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울 라브라도 하원 의원이라면 그 프리덤 코커스와 관련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면은 이 공화당 연방 하원 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데요. 라브라도 하원은 이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레곤주에서는요. 주지사 예비선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현역인 브라운 주지사가 무난하게 예비선거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예비선거에 10명이 출마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에는 24도.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19도. 중강 아침 기온 18도, 낮에는 26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도 역시 17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1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5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4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0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9도. 삼지연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2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15일 화요일 부요의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내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기류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남한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이 참석합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한 측 한 개 통신사와 한 개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모두 8명을 초청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3일에서 25일 진행될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초청받은 기자들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사정을 받고 22일 베이징에서 전용 비행기로 다른 외국 기자단과 함께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은 원산에서 체류하며 기자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원산에서 북부 핵실험장까지 열차로 이동해 현지 취재와 촬영을 하고 이후 원산 기자센터를 이용한 뒤 26일이나 27일 갈마 비행장에서 전용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시위 강경 진압으로 전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오늘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겸한 시위가 벌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한 가운데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캠프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국경 장벽 가까이 접근해 타이어를 불태우거나 돌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위대가 국경 장벽 훼손을 시도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며 병력과 탱크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가자 시내에서는 어제 최루가스 흡입으로 숨진 아이의 시신을 팔레스타인 국기로 두른 행렬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하마스 측은 오늘 이스라엘의 건국일인 다음 날인 15월 15일 대재앙의 날을 맞아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어제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개관에 항의하는 시위에 이스라엘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58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참여 없이도 이란 핵 합의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오늘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양보 없이 합의를 유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라브코프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이란 핵협정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이란 핵협정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어제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적어도 4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강한 바람 등으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잔해더미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레일리시에서는 사원 첨탑이 인근 주택가 마당에 떨어지며 태풍을 피해 대피 중이던 주민들을 덮쳐 8명이 숨졌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차들이 강풍으로 서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집중호우와 함께 강풍이 부는 몬순 시즌이 다가오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외교 청서 발간을 추진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 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외교 청서를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외교 청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즈시마 고이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